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재직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장 큰 특권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깨닫는 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가 좀 물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눈비가 내려서 교회 오시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또 피곤한 금요일 밤 그래도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또 좋습니다. 우리 전호자와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가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인사 안 하신 분들하고도 좀 더 같이 인사하시죠. 한번 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시죠. 네. 많이 피곤하시죠? 예. 아유,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다 너무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헌신 예배는 평상시보다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 집중하셔서 짧은 시간 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시편 110편 전체를 봤는데요. 우리 유주일 집사님이 너무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웅장한 목소리를 읽어주셨는데 오늘 이 110편은 사실 전쟁시입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시라고도 하는 아주 유명한 시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용하셨던 바로 그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3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한 절만 오늘 좀 주목하여서 오늘 이 밤에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네. 목사님 이거 청년부 설교 같은데요. 왜 우리 오늘 이 재직 예배 때 이 말씀입니까 하는데 오늘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이 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이따 한번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은 주의 권능의 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을 성경을 원어로 살펴보면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힘의 날에 이렇게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쟁을 위해서 주님의 군사들을 모으시는 날에라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전쟁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종이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기록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전쟁의 날, 그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을 소집하시는 거죠. 자, 그 주님께서 소집하시는 그 날에 주님의 백성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아 주님께서 드디어 오셨구나. 아 주님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감당해야지 하는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인이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하는 몇 가지의 자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2020년도 우리 모든 재직이 감당하는 것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보다 먼저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몇 가지 자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힘의 날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전쟁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소집하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말씀을 보니까 뭘 입고 있습니까? 자, 제가 전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답은 항상 앞에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세요. 주의 백성이 뭘 입었어요? 네, 아, 이제 좀 마음에 드네요. 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의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옷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한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지금 2020년도 성경 읽기 표를 하고 따라서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이미 출애굽기로 넘어오셨어요. 모세의 이야기, 이번 주 이제 시내산 도착한 이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만,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돌아다니다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게 되죠. 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불붙은 나무가 재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아주 희한한 장면을 봅니다. 호기심에,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이 광경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한 가지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모세야,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곳을 디디는, 그리고 또 밟고 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 도구이기도 합니다. 신발을 신고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학생들은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가고요, 우리 어른들은 신발을 신고 또 직장을 가고, 또 신발을 신고 여러 가지 장소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발 이 밑에는, 밑창에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 않고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미국 사람들도 추세가 바뀌어서 이제 마룻바닥으로 많이 바꾸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래도 카펫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실에서도 신발을 신은 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 미국 사람들도 침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울 때는 어때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밖에서 더러운 먼지나 그 더러운 것들 다 묻힌 채 침실에 올라간다면 그 침대 시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막 비 오는 날, 막 이 발에 막 신발에 뭐가 묻어 있는지도 모르고 침대 올라간다면 정말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더러운 것을 벗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가 지나온 삶의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지나온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할 때 회사에 내는 종이를 뭐라 그러죠? 이력서라 그러죠. 이력서. 이 이력이라는 이 한자 뜻이 바로 발로 밟았다는 것의 이자가 되고요. 역이라는 것이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발자취를 글로 쓴 것이 이력서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요, 그가 지나왔던 삶의 이력들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왔었던 지난날의 모습들, 감추고 싶었던 모습들, 지워버리고 싶었던 후회되는 순간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기에 얼굴 부끄러워지는 그런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떨기나무가 단순히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네 발에 있는 그 신을 먼저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오늘 주님의 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 올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정말 더러운 세상 때가 묻어있는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거룩한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거룩한 옷인지 아니면 죄로 물들어 있는 아주 헝겊조각 같은, 어떻게 보면 걸레와 같은 그런 더러운 옷인지, 넝마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래서 진솔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씩 꺼내놓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걸레 조각 같은 우리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아주 복잡한 것 같아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을 부르세요.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딱 이 세 단계예요. 다시요. 먼저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을 부르세요. 부르신 다음에 바로 예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른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세요. 그리고 의롭게 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우리가 마음이 주님 앞에 의롭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으로서 한 해 가운데 아마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이렇게 봐도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곳에서 가장 많은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일하고 남들보다도 더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의 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러한 모습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서 우리가 사역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얘기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네,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전쟁의 날에 부르고 계시는데 아무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열거했던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의롭게 하셨고 주님을 예배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 게 헌신의 자세인데, 아주 여기 성경책 갖고 계시면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봐도 좋을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주님께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어떻게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 우리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2020년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지난 2019년도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까? 마지 못해서, 안 할 수 없어서,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어서, 내가 아니라 정말 딴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못해서, 정말 그냥 억지로 그렇게 불가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습들은 아닌지요. 오늘 시인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People shall be wil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Willing.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내가 너 그것 좀 써야겠다. 그러면 주님 앞에 아, 주님 이거 기꺼이 쓰십시오. 주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즐거이 헌신한다고 하는 거죠.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사용해야겠다. 아, 주님 쓰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너의 물질을 좀 사용해야겠다. 아, 주님 쓰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삶을 나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마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요구하는데요. 이게 계산기 두드릴 때가 있어요. 아, 주님, 내가 이거 드리면 너무 손해가 큰데요. 주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주님, 나 이미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배나 드린 것 같은데 왜 주님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주님 이건 평균의 이 입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만큼 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만큼 해야죠. 왜 제가 이만큼 했는데 더 많은 것 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많은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헌신을 주님께 드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정말 복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오셔서 나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너의 삶을 내게 주겠니? 라고 주님 그렇게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손 내민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우리가 어떤 이렇게 경기를 운동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 대표랑 이렇게 경기를 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회가 주어져서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뛰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를 불러준다면 나는 비록 운동 경기를 못해도요 그 사람이랑 한번 뛰어봤다는 것만으로도요. 정말 평생 자랑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물며 국가대표 선수랑 같은 팀에서 경기를 뛰어도 평생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건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삶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요 한번 fast forward 아주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있다고 한번 놓여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deathbed. 이제 마지막 침대 위에 이제 우리가 누워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조금 숨을 한 몇 번만 더 쉬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거기 누워있다고. 여러분, 무엇이 정말 후회될까요? 무슨, 어떤 순간을 정말 되돌리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순간이 막 후회가 될까요? 내가 좀 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벌고 좀 더 나 자신을 위해서 누리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정말 내가 통탄스럽구나 하고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 데스베드에 누워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독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그걸 가장 많이 후회해요. 사실 공통적으로 가족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것.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제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정말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본인의 기준에는 그게 차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러한 분들을 만나고 병실을 나올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인간은 죽을 때 딱 한 가지만 후회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런 물질적인 후회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있고 또 재직 헌신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건강이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삶의 여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말 그대로 굴뚝 같은데 건강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몸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주 늦게 예수님 믿은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죠. 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 늙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없나 후회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재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어찌 아까워하겠습니까? 주님 쓰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즐거이라고 적혀있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좀 다른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민첩히 헌신하니 신속히 헌신하니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불만이 막 터지는 사람들 있죠. 아, 왜 또 나야? 아, 이번 주 식사 당번 왜 또 우리 순이야? 막 뭔가 봉사하는데 막 그런 거 있죠. 아, 막 그 연말에 그 뭐 부장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 아, 우리 목사님 왜 또 이 부서에 날 넣으셨어? 막 이렇게 불만이 막 떠오를 때지 있지 않겠어요? 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요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신속하게. 여러분 사람을 혹시 부려보는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직장에서든지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라든지요. 주인의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냐면 명령하면 토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딱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신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데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많은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단함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쓰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불이익 속에도 하나님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님께서 주의 군대를 모으실 때 주님의 백성이 나가는데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먼저 반드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이것은 단지 헌금의 원리가 아니라요 모든 헌신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주님께 드리기 싫은데 이거 내 시간인데 이거 내 인생인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 쓰이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표현 바로 새벽 이슬 같은인데요 한번 말씀을 3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110편 3절이 참 별것 아닌 구절 같지만 사실 10편 150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일 난해한 구절이 바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왜 그렇게 난해한가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그의 주석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그의 시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도대체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연구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전에, 한 90년대쯤 같은데요. 한국의 유명한 CCM 가수였던 소리엘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그 소리엘이라는 가수가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그 찬양을 내가지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시절이어가지고 막 그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사실 이 찬양의 의미를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이 새벽 이슬 같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새벽 이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보려면 정말 유심히 밤새서 봐야 됩니다. 새벽부터 동 트는 순간까지 그 꽃잎을 아니면 들풀에 맺혀지는 그 드랍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 이슬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나타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이슬은요, 해가 뜨면 자취가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새벽 이슬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새벽 이슬이 아무도 모르게 잠깐 있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리지만 이 이슬로 인해서 땅은 그 양분을 먹고 놀라운 생명력을 번성시켜 나가는 거죠. 사실 이 아침 이슬, 새벽 이슬이 없다면 식물이 그렇게 푸르르게 그렇게 쪽빛을 내고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특징이 새벽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 일할 때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이렇게 남들 보지 않게 그렇게 일하다가 또 남들 보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사역들이 마무리 질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런 사역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만 마치 새벽 이슬이 잠시 잠깐 그 들풀에 맺었다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그 푸르른 초원을 이루어가고 그 아름다운 꽃을 맺어지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이 교회 안에 모여있을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코너스톤 교회에 왜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제 눈에는 지금 너무 잘 보여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의 일을 정말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좌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이 새벽 이슬은 아닌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이 혹시 새벽 이슬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이게 다 모으신 분들이 새벽 이슬이세요.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한 방울 한 방울처럼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 일하는 것. 어떤 분들은 정말 아침 일찍, 때로는 새벽에 혹은 일 마치고 와서 주일날 성도님들 같이 먹을 친교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평일날 와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남들 다 갔을 때 뒤에 남아서 뒷정리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뭐 그게 대수냐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커다란 어떤 큰 일을 통해서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졌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래서 제 사역의 모토가 이건데, 혼자서 열 걸음 걸어가려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탁월한 영성입니다. 나 혼자 탁월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놓치기 쉬워요. 일을 하다가. 그렇지만 오늘 이 새벽 이슬이 주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도 많이 있습니까? 자,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이슬이라는 표현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말 그대로 새벽 이슬이에요. 그 말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았을 때 땅에서 맺어서 일을 하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이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가장 하루의 귀한 시간,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일하는 것을 통해서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요, 새벽 이슬처럼 부지런하게 감당하십시오. 다 하루가 지나가고 내가 할 일들 다 하고 보내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귀한 일,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게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오늘 110편 3절 말씀, 쉬운 구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주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의 백성들은 뭘 입어야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먼저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지. 자, 두 번째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요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즐거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마지못해서 막 짜증내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새벽 이슬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작은 일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의미 없다 여겨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은 묵묵히 그리고 또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 우리의 이 섬김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영혼의 점검,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마음의 점검, 즐거이 헌신하십시오. 태도의 점검, 새벽 이슬같이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도 부지런하게 그렇게 작은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재직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제게도 큰 기쁨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 또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멋지게 이뤄감으로써 올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코너스톤 교회야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